요한복음 3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3장. 다 아시겠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0도 안 됐는데. 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원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내용,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베푸는 직분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 7절부터 보면 어제 보았던 10절까지에서는 앞부분에서 맨 처음 나왔던 거죠. 선포했던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은 11절과 12절은 세 번째 내용, 그가 세례를 주고 직분 감당했던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세례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처음 11절에서는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설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사역 감당하실지를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세례 베푸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뭐 누구나 다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선포하고 또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세례 요한을 보면 야, 좀 독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거는 알지만 이 세례요한이 보이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참 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근데 그 선지자들을 보면 지금 세례요한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뭐 다니엘 등등등 흉흉했던 선지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대부분 뭐 말씀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모세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지 세례요한처럼 세례를 주고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앙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제사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감당하거나 예물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저분이 분명 선지자는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지자와는 매우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모세를 가르치는 선포자다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구약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세례를 주는 자, 죄사함을 주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세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생각해보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알았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자기가 구약에 약속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 내가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식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또 이걸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를 보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예언합니까? 왜 구역이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뒤집어 말하면 엘리야가 왔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도들도 세례 요한이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기 자신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내가 구약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다 이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항상 다 알 수 있느냐 모르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맞으니까 열심히 잘 감당해야지.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감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 그건 이런 뜻이었다, 이런 의미였다, 네가 감당한 일은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쯤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네가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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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꼭 다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고 싶은 얘기 그 뒤에 나오죠.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이 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일단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다른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세례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멈칫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다른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람마다 욕심들이 생겨서 아닌 걸 알면서도 긴 척하고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 요즘 한참 지났습니다만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삼성카드에서 선전을 하면서 삼성카드 이렇게 하고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선전했거든요. 카드가 능력이라고 선전하는 거죠. 또 냉장고를 팔면서는 뭐 지폐 이렇게 딱 냉장고를 보여주고 지폐는 사랑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냉장고를 사다 놓으라 이거죠. 도대체 사람마다 무엇을 능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사랑으로 생각하느냐가 자기가 중시하는 것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했는데 세례요한은 뭐 했던 사람이냐? 물로 세례를 주던 사람이죠. 죄삼을 얻게 하는, 회개를 얻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회개하는, 그래서 죄삼을 얻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 훌륭하고 탁월한 세례를 주시는 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많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능력이 많다고 한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아, 예수님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벌고 권력도 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을 들어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신분과 관련된 설명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양반상놈이 없죠. 그리고 귀족, 노예 이런 신분계층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을 들어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뭐 사실 직장에 가면 회식하러 가면 상사의 신발을 내가 가지런히 뒤집어서 이렇게 딱 놔드리고 이런 일들도 예전에는 했었지만 요즘은 그나마 그런 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어떠했냐면 노예들이 있어서 노예들이 신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말을 타요. 말을 타면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노예가 그 바닥에 딱 엎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노예 등을 밟고 말을 탔다고요. 노예가 주인이 어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자기가 벗어 가지런히 돌려놓는 게 아니고 주인은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가요. 그러면 노예가 그 신발을 잘 예쁘게 돌려놓고 나중에 주인이 나올 때가 되면 신을 받들어가지고 실제로 신을 이렇게 들어다가 주인이 가는 데다 딱 갖다 대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도 못 된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굉장히 높으신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는 견줄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다시 한 번 또 설명합니다. 뒤에 보시면 11절 맨 끝부분이에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죠. 죄사함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십니다. 목적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이렇게 이 구절들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령 세례 받아야, 불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도대체 성령 세례, 불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과는 견줄 수 없는 능력, 견줄 수 없는 방법을 행해주신 분이죠. 세례는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고 선포하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점인데 세례 요한은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해요. 예수님은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예수님 심판을 시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군가 너무 밉거나 누군가 막 죄를 짓거나 그러면 막 심판을 선포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주를 막 쏟아붓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주 쏟아붓고 싶으면 뭐 저주를 쏟아붓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심판을 선포하고 내가 저주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가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에게는 축도권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런 권세가 있다. 저도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복을 빌어주면 항상 복을 받나요?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을 빌어주거나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축복해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심판을 시행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이 죄악인지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와 같이 죄를 지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심판을 선포하는 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안 하세요. 너 잘라낸다 이러고 그냥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푸시는 분, 심판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단지 말로만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능력과 신분에 있어서 세례요한과 매우 다르다. 나와 다르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세례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여기 보시면 세례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안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든지 아니면 주님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가리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는 죄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제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서는 세례를 주는 큰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세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세례 성령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물세례 받는 거 그까짓 거 거기에다가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걸 보면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아 예수님이 저러실 것 같다. 미리 보여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 주님 우리는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물은 우리 이 몸뚱아리에 끼얹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불로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예수님께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 사람이죠. 우리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세례요한은 처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아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저 성도가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감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쪼록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사역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어찌하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선포하고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나타내는 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을 닮은 자, 그래야 주님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군가 죄인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죄인이 이전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